네, 예수님을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탄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에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저 뒤에 배경 바뀌었죠? 네, 이번 그 교회 게시판에 성탄절 카드로 그 카드를 이제 음악과 함께 교회 게시판에 게시를 했었는데 그때 사용됐던 그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이제 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신 말씀이리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기 뒤에 써 있는 대로 Love came down, 그러니까 사랑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물론 꼭 이날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년 중에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월 25일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인데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의 해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나타나셨고 내려오셨고 그 사랑이 캄캄한 이 세상에 정말 참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날을 기념하면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당 식구들 각 처소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날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캄캄한 세상에 나타난 바 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을 따라 말씀으로 평안을 얻으며 안식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삼아오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함께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정말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참된 빛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밝게 빛나는 그런 2020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 23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족보라고 할까 그것들이 쫙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22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이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여기서의 선지자는 이제 뒤에 23절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도 밝히셨던 대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이나 모든 구약에 기록된 잠언이나 뭐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23절을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직접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3절 이하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 기록된 이사야 7장 13절 이하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3절 14절입니다. 네, 다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네, 여기서 먼저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집이여라는 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네, 계속해서 청컨대부터 읽겠습니다.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부분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기서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요 그 부분에 표시하시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그 부분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부분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2절 1위와 23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죠. 먼저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의 18절 이하 20절 말씀을 잠깐 먼저 앞서서 읽겠습니다. 다시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네, 여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 모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정혼하고 정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먼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 남들은 몰라도 그 부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동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 정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이걸 드러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왜냐면은 나하고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잉태를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범죄거든요.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그렇게 진짜 큰 중범죄인데, 그런데 요셉이 그걸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냥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그리고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내가 그냥 저 여자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것은 누가복음 1장에 27절 이하 3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 3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예, 거기서도 그 누가복음 1장 20절에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예, 아까 그 이사야 글에 이사야 7장 13절에서 이사야 가로대 다윗의 집이여라는 그 부분에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같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집에 응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물론 곧 요 다음에 요 처녀가 잉태한 부분이 설명이 끝나면 바로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다윗의 동네와 다윗의 집에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예, 이 부분에 표시하시게 됐죠. 정혼한 처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처녀인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 얘기는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성인이 된 다음부터의 기록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언급한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나시는 그 과정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혼한 처녀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밝히시고 있죠. 계속해서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이제 그에게라는 것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서도 29절에 처녀가, 네, 분명하게 지금 여러 차례 마리아가 처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밝히십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쭉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수태의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잘 듣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는 이상한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은 알잖아요. 내가 남자와 동거를 했는지 본인들은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아니, 나이가 지금 수태한다고 그러는데, 난 지금 처녀인데,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 예수가 그 아들이 이런 분이고 이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처녀된 입장,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는 다 귀에 안 들릴 수 있죠. 그러면서, 아니, 일단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난 동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질문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죠, 처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만 그것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못 믿을까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네,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죠. 그들이 낳는 아들은 바로 세례요한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누가 뭐 1장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6달이 됐다.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달 앞선 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6달 정도 앞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미 네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나이가 이미 들었지만, 그래서 제사장인 사가랴는 오히려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든 이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네가 처녀지만,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서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계집 중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과학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어떤 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 도저히 이 해 아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 이것도 욥도 친히 깨달은 바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1절 이하 3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은 정말 주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모든 경영,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감히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이치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좁은 소견과 이 세상의 좁은 작은 학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이치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 아래에 있고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말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항상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고 귀로 들으셨던 이 말씀들과 같이 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그러나 그 잉태는 동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해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은 해 아래서 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아래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주목해 바라볼 뿐이 아니죠. 그들은 그 여자는 성모라고 칭해서 우리가 거룩히 여길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고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들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필요한 존재들인 것 뿐인 것이지 예수님을 낳았다 해서 그 마리아가 존경 어떤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아래서 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사망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말씀을 이루시려고 율법을 이루시려고 갈라디아 4장 말씀대로 율법을 이루시려고 그냥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인 뿐 태어나신 것 뿐인 것이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시했던 부분 다윗의 집 이런 부분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1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 11절에 이때라는 것은 이제 가이사 아구수도가 이제 아구수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구스토가 우리가 8월달 달력에 영어로는 어거스타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 로마의 첫 황제 이름을 딴 것인데 바로 어거스트라는 그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다른 말입니다.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영어 발음은 줄리어스 시저인데 근데 그 시저가 원래 이제 그 발음은 가이사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라고 이제 뭐 그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저야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줄리어스 시저의 그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따라서 그 이제 그 후에 황제들이 이제 그 사람이 기반을 닦아서 이제 황제라는 그 제도가 생기는 그 위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황제였던 이 어거스트, 여기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황제 아구스도, 어거스트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바로 가이사 네로, 아니면은 그걸 우리가 뒤에도 붙일 수, 우리가 대통령도 대통령 누구누구, 뭐 누구누구 대통령, 이래서 대통령을 앞뒤로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이 황제라는 그런 칭호이기 때문에 뭐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 가이사, 뭐 네로 가이사 네로, 네로 가이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얘기는 어떤 특별한 한 황제를 지칭한 게 아니라 그냥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왜냐하면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 당시에 그 동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칭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구스도는 바로 우리가 8월 달에 어거스트라고 기억하는 그 초대 황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 부분이 또 표시해야 될 부분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예, 요셉의 그 계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사실은 뭐 어쨌든 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라고 그 부분을 표시해 주자 아까도 그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라서 요셉의 그 요셉이 어떤 출신인 것을 계보를 입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그래서 갈릴리 원래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호족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다윗의 동네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사의 예언대로 그리고 이사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다른 선지자들의 다른 그 또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미 구약에 많은 말씀으로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바로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족하려고 그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요셉이 다윗의 집 사람이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다윗의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는 것이 동네에 있는 것이 위치인 장소고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여기서 이미 잉태되었더라. 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미 잉태가 된 상태였었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참이 해산에 내가 언제 낳고 싶겠다고 뭐 요즘들은 그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그 잉태도 갑자기 처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듣고 잉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날짜와 장소와 사람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일치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직접 이 성탄절에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할 날이 딱 차서 바로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그 사관, 여관이 없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말구유에 그 이유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여관에 있을 머물 곳이 없어서 그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되었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그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가 다윗의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예수는 그 아기는 바로 주며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그때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바로 그 아기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는 그 아기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주고 주 여호와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때 이미 그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은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에 누인 그 아기 이름은 무엇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까?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집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을 때면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도 읽혀지지 않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붙여지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변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참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왜 신약에서 그 정녀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아까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단 말이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직접 부모들에게는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예,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시 봐야 되겠죠. 천으로 잉태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왜냐하면 바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으니까 이름을 예수라 했죠. 조금 전에 좀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예수 이름을 지었는지가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할 8일이 되매 율법대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죠. 8일이 되매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고 그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왜냐하면 수태하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아라 천사가 네가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왜 이사의 선지자에게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왜 정작 천사는 그 부모들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까? 그러면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오늘 말씀에 그 23절에서 말씀을 밝혀주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던 분도 계시지만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은 바로 그 아기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태어나시는 그 아기가 아까 그 천사들이 그 밤에 양떼의 목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아기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는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는 이 아기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그분이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실질적인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붙여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먼저 밝히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요한 부분 표시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부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고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상징적인 이름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밝히셨던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밝히시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셨고 뭐 이 말씀 여러 차례 밝히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장이 요한복음 17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해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까 요한복음 5장 43절을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라는 거니까 하나죠. 여기서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바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킨 겁니다. 바로 아버지 이름인 예수 이름이 저희를 보존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26절에 요한복음 17장 26절 맨 마지막 기도를 끝맺으실 때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직접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love came down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에 18절에서 이하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왜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Love came down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과거에 이 캄캄한 세상에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약속도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구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으니까. 지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조그만 방 안에 11제자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나마 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그 11제자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이렇게 봤을 때 육신으로 자랑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부고 세리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조차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나사렛인 것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천하고 멸시받는 그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흠모할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학문도 없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의 열한 제자들도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그 바깥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조그만 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까? 그게 새 계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밝히셨죠. 그 앞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 앞에 주어를 보시면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 이 말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의 4절 이하 6절에서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만 남고 그 제자들의 그 행적이 사도의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행적이기 때문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그 예수님의 제자들 행적에 기록된 것에서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친 그 유명한 그 이적이 표적과 이적이 행해진 그 기록된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절 이하 6절에서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그 성전 문지방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앉은뱅이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지금 은과 금을 줄 줄 알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장난하는 거죠. 아니 뭘 죽을 것처럼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해놨는데 우리를 보라 해서 뭔가를 뭘 주려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무슨 장난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는 말을 하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 12절에 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세상 것은 나에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있는 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너한테 준다. 그런데 그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걷고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이라는 행각으로 모여서 베드로가 고친 줄 알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내가 고친 것처럼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 15절 이하 16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로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바로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나면서부터 안전매가 고치를 받고 걷고 뛸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임마누엘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실 때 바로 붙여진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떠나시기 전에 바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었던 것이죠.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응답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을 통해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나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거기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이 캄캄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저 빛과 같이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의 빛이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훗날에 택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메섬 사항에서 그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죠. 그 당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는 사울인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보내려고 할 때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 1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 16절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가라 하신 그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들은 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라니까. 아니 예수님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정말 주의 성도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 받아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가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이름을 담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반대로 주의 이름을 그 아나니아 말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택한 그릇이다. 예수 이름을 담을 그릇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오히려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서 그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히려 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전할 그릇이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을 담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한 것이 그 목적 때문에 바로 다메섬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바로 그에게 말씀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훗날에 빌립보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이미 육체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오해물같이 버렸다. 그래서 그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예수 이름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그 앞에 5절 이하 말씀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설명을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회를 갖춰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라 이름은 언제 받으신 이름입니까? 할례할 8일이 됨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 천사가 수태한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전한 때는 대로 이미 예수란 이름은 그때 받은 바 되어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거든요. 할례할 8일 되었을 때 그 아기의 이름에 붙여진 이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주신 이름은 뭡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름을 주셨다라는 여기서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이제는 예수 이름에 꿇게 됐다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모든 무릎이 이제 다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그래서 주 예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나 하늘 위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모든 무릎이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으로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 아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의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다윗의 집에 다윗의 동네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한 아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이 세상에 주셨고 세상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을 담을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이 해 아래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진실로 이제는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새 계명을 우리 한심령 한심령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정말 끝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밝은 빛의 자녀들이 끝까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절기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